사사기상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러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파수꾼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그 셀린저가 쓴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입니다. The Catcher in the Rye라고 이렇게 영문은 되어 있지요. 아마 그 우리 사춘기 때 특히 10대 시절에 크게 공감할 명작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클래식 하면은 이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괴로워합니다. 예, 그런 걸 읽으면 되게 괴로워해요. 뭐 안 괴로워하는 집안도 있겠지만 우리 집은 하여튼 괴로워하더라고요. 이 클래식이란 걸 아버지 딸에는 좋은 거를 사다 주면은 아이는 괴로워합니다. 판타지나 읽으려고 하지. 이 사람의 존재나 세계 평화, 뭐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루는 그 명작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 제가 이제 보통 10대들에게 추천하는 이 대표적인 책 두 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헤세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과 이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그 헤세의 사실 데미안은 좀 너무 진지해요. 그 주인공 이제 싱클레어가 저하고 다른 10대를 너무 보냅니다.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막 고민이 엄청 깊지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막 공감하면서 읽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품은 듯한 이 진지한 청소년들은 공감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읽었는데 야 얘는 뭘 이렇게까지 생각하나 싶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 때 사실 한 번 더 읽었을 때 그때 저는 좀 공감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반면 이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은 제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때 아 정말 한 줄 한 줄 공감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컨대 그 주인공 콜필드가 술 사러 갔는데 막 어리다고 막 퇴짜 맞고 뭐 학교에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자기가 싫어하던 그 남자애랑 데이트를 하고 이 매춘부한테 막 돈을 깎으려고 하다가 얻어 터지고 여튼 이 상상할 수 있는 사춘기 시절에 이 궁상맞은 방황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재미도 있고 제가 사실 정말로 공감하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 그 나오는 10대 시절의 방황을 제가 다 겪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저는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예, 그 콜필드하고 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보면 아, 이 얘네들 10대에 그 이 정말 들끓든 그 반항심과 그 할 수 있는 일탈들 그런 거에 공감하게 됩니다. 예,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 그걸 많이 읽히죠. 하준이 그 데미안 읽어봤어? 데미안. 안 읽어봤어. 너 이제 읽으면 된다. 이제 읽자. 알지? 읽자. 약속. 진이 호밀밭의 파수꾼 읽어봤나? The Catcher in the Rye. 그 읽으면 돼. 이제 읽으면은 어떻게 반항하는지 이런 거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명작들. 이런 반항에도 불구하고요, 그 주인공 콜필드의 희망은, 자기 희망은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이제 순수함을 볼수 있어요. 호밀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거기서 장난도 치고요, 때로는 막그 자기보다 그가 키가 큰그 호밀밭에서 서로 때로는 치고 받고 싸우기도 하고, 밀밭에서 엉뚱한 장난도 치고, 한참 그말안 듣는 그 10대의 시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아이들은 순수한 그 맛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 마약 이런 건 없었는데, 본드 불고 이런 애들은 있었어요, 학교에. 예, 본드 마시고 막 이런 애들. 술, 담배 하는 게뭐 애교고요. 선생님,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뭐 그런 반항을 다한건 아니지만, 뭐 예외라고는 할수 없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아무리 청소년 시기가 그렇게 질풍노도 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 어른들보다는 순수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 극악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 귀여운 수준이에요. 몰래 언니나 형님의 신분증을 들고 술집에 간다든지, 뭐 담배를 이렇게 펴본다든지, 뭐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물론 이 이제 소설 주인공 그 콜필드는 그좀 정도가 심하긴 합니다. 뭐 매춘을 하러 간다든지, 나중에 뭐 자기도 이제 선생님한테 막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다니던 명문 사립학교에서 이 퇴학을 당하니까 아무리 좀그 심한 그 반항을 겪었던 학생이죠. 이 사회의 악한 어른들의 범죄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필드의 그 방황은요, 사실 순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해서 궁상맞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주인공의 모습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으며 10대 시절 읽어야 할 명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청소년기 하면 빠지지 않는 소설이지요. 10대가 할수 있는 온갖 찌질한 이야기들은 그 호밀밭의 파수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마 요즘 쓰였다면 반드시 그 PC방 얘기도 들어갈 거예요. 예, 컴퓨터 게임 이런 얘기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의 희망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호밀밭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사고도 치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애들이 호밀밭에 가려서 설령 그렇게 뛰어놀다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희망이었지요. 사고치고 얄미운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순수하지 않다 할수 있습니까? 자기는 비록 좌충우돌 사고치며 퇴학을 당하는 그 10대의 시절을 보냈지만, 자기와 같은 아이들이 호밀밭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반항한다 하더라도 결코 낭떠러지로는 추락하지 않게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시절의 순수함을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큰일 나는 것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실 나중에 어른 되면 얼마나 더큰 악당들이 많아요. 자기 손에 피안 묻히고 수십 수만 명막 죽이기도 하잖아요. 독가스 마시면서 일하는 것다 알면서 자기 자식 아니라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몸에 안 좋은 성분 속이고 팔아서 소비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고, 악당들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시뮬라크의 시대라고 하지요. 칼로 한 사람을 찔러 죽인 사람보다요, 수만 명을 일시에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터뜨리고 온 전투기 조종사가 양심의 가책을 훨씬 덜 느낄 수 있는 시절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미사일 공습을 허가하는 그 사인을 하는 지도자는 한 명의 시민을 칼로 직접 죽인 강도보다 훨씬 덜한 자책감을 느낀답니다. 이는 사실 기술이 주는 기만이거든요. 기술이 주는 기만. 어른들의 세계는 이처럼 기만이 보태져서 깨끗하고 예의 발라 보이는 것일 뿐이지요. 사실 청소년기에 그렇게 좌충우돌 방황하는 것이 뭐 어른들보다 크게 나쁘다 할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 오히려 세련되게 더 악한 일들을 벌이지요. 그러니 이 콜필드는 다른 장래의 막뭐 의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선생님 이런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 호밀밭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이 어디 편인지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주변에 두로와 시돈, 이집트,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합니다. 우리에게 들은 생각이 있죠. 그럼 이스라엘 뭐 그리 잘났나? 우리가 사는 유럽을 생각해보면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뭐 저기 네덜란드 이런 다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착하고 어느 나라가 악합니까? 이런 질문은 그 우문이라고 하지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국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요. 뭐 예컨대 뭐 7, 80년 전에 뭐 나치 독일의 경우야 뭐 나쁘다 할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런 말할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민족으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가 없던 것 아니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그뭐 깨끗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비교해보면 사실 그 나라가 그 나라라고요. 다들 적당히 좋은 점도 있고요. 뭐 나쁜 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감시자가 아닙니다. 선도부가 아니에요. 이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주인공은 저희 어릴 때뭐 학교에서 애들 감시하고 벌 주고 하던 그 선도부 학생들이 하던 역할 아닙니다. 지켜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뭐에서 지킵니까? 아무리 까불고 반항하고 죄짓고 놀아도 낭떠러지로만은 추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에스겔을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상의 천국 될 것이라 생각한 것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진 않도록, 즉 자기를 버리고 돌아서지만은 않도록 이 에스겔을 보내신 겁니다. 사실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차이가 단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이 절벽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에스겔을 파수꾼 삼으신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직접 나가서 전쟁 치르는 것 아니에요. 전쟁의 성패는 파수꾼과 상관이 없습니다. 파수꾼은 전투에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여한 임무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칼이 임함을 경고하고 있죠. 한마디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 합니다. 그러니 33장 전체의 내용은 파수꾼에게 일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중요해요. 파수꾼의 경고 내용에 순종하고 말고는 파수꾼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쯤 되면 이제 신약에 연관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신약에 오면 이 개념이 뭐가 됩니까? 파수꾼의 개념이.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됩니다.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비유합니다. 밭을 갈아엎는 자로 비유하지 않으세요. 우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묻는 책임은 바로 네가 내가 전한 말을 경고했느냐 안 했느냐이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뭐 우리 역사를 봐서 알죠. 이다 패배합니다. 그죠? 뭐이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 하는 건 아닙니다. 네가 경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렸느냐 아니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왜 너희가 뿌린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아스팔트에 떨어졌느냐, 뭐길 가다가 안 그러면 길가나 뭐 이래 가시덤불에 떨어졌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밭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끔 그 도를 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조종하려 하고요, 강요하려 합니다. 자기는 그걸 강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본그 강요예요, 강요. 예수님은 우리들어 씨 뿌리는 자 되라고 보내셨는데, 자기는 이미 이제 곡괭이 들고 한번 밭을 갈아엎어 보겠다. 저자의 그 돌짝 같은 마음밭을. 막 그런 사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그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시고 밭을 갈아엎든지 말든지 해서 예비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안타깝죠. 누가 그 부모 심정이 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앞서갖고 막 우리가 부모가 막 그 자녀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려고 나선다니까요. 그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아무리 그 안타까워도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는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밭을 예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본문 7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할 일도요, 말을 듣고 경고하는 것이 전부임을 볼수 있습니다. 8절을 봐도 말로 경고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요. 근데 우리 이거 중세 시절 보면은 실제로 막 창과 칼을 들고 막 십자군 보내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악이라는 겁니다. 방패에 십자가를 새기고요, 막뭐 쳐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사실 파수꾼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요. 이제 8절을 보면은 죄를 행한 건 악인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말로 경고하지 않으면요, 파수꾼에게 그 악인의 죄를 물으시겠다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지만요, 현대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맥아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보내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씨뿌리는 자로 보내신 임무는 매우 막중한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것,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일. 어제 이제 그 아침에 그 눈 뜨자마자 제가 그 BBC 르포 기사를 읽었는데요.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이 르포 기사라 가지고 기사 아주 길어요. 실제로 이 프리랜스 기자가 인터뷰한 대화도 거의 뭐 날것으로 실려 있고요. 아주 구체적이라서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제 투팅에 가면은 있는 유명한 거지들 이야기입니다. 그 거지는 아닌데 하여튼 그 집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들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 그 사진을 보면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투팅 라이브러리 앞에 있는데 원래는 TK맥스 그 투팅에 그 이제 투팅 로드에 있는 어퍼 투팅 로드에 있는 그 TK맥스 앞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이분들을 직접 보고 직접 사진을 찍기 위해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에 우리 그 박병용 시사님한테 전화하고 그 겉을 청소해야 된다 해가지고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거 설교 때 이거 내가 직접 찍어야 된대서 막 출발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분들한테 빠져가지고 어제 이분들의 이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어요. 이분들이 이게 이제 이 사진을 한 이제 한 4년 정도인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벤치 TK맥스 앞에 있는 벤치입니다. 여러분 아마 TK맥스 아시죠? 그 세인트 조지 마치 병원 옆에 병원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있습니다. 그 TK맥스 이거 큰 마트인데 그 TK맥스 바로 앞에 있던 벤치에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이제 노숙 생활을 계속 한 겁니다. 잠은 어디서 자냐니까 벤치 앉아서 자는 거예요. 몇 년을 한 2-3년 이렇게 버팁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시에서 이거 철거해버립니다. 이 당시 아마 여기 마튼 구역 그 MP가 사디크칸 지금 런던 시장으로 왔는데요. 이 철거합니다. 이 벤치를 철거하고요. 다음 장면 보면은 벤치를 철거하고 왜 철거를 했냐니까 철거하고 이제 공짜로 집을 준 거예요. 아파트. 예, 너무 안 됐으니까 이제 공짜로 카운슬에서 이제 살라고 아파트를 줬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 TK맥스 앞에 다시 이 어머니께서 온 겁니다. 벤치는 없어졌는데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자기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다. 벤치를 빼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다른 벤치로 이동합니다. 이 다음 장면 보면요. 그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30대 한 50대 정도로 이렇게 아들은 30대 어머니는 50대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 장면 보면 예, 뭐 이렇게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르포 기사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 카운슬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집을 줄 테니까 집에서 살아달라. 예, 하면 그래서 실제로 다음 장면 보면은 이런 이제 플랫을 구해줍니다. 예, 다음 거 보면은 이런 플랫을 살라고 이렇게 구해주는데 결국 거절을 해요. 예, 결국 거절합니다. 저보고 그냥 공짜로 저런 집에 살아달라고 하면 제가 카운슬에 공짜는 됐으니까 내 100파운드 내겠다고 이제 들어가겠는데 예, 아주 이렇게 거절합니다. 예, 거절해요. 예. 예, 이제 그래서 쭉 기사를 인터뷰 기사를 쭉 보면은 왜 거절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는 제일 궁금한 거예요. 예, 너무 힘들잖아요. 겨울이면 춥고. 누워서 자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앉은 채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자거든요. 자고 이렇게 뭐 여름에는 이제 햇빛 비치니까 우산 쓰고 그 자리에 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투팅 라이브러리 바로 앞에 있어요. 아마 어제는 그 사람들 좀 몰렸을 겁니다. 어제 그 기사가 아침에 나갔으니까요. 저도 그 가려고 했으니까 예. 아 사진 찍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때 이 홈리스도요 유명해지고 봐야 돼요. 하여튼 뭘 해도 이렇게 유명해지면은 예, 무슨 분야이든 하여튼 대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전국적인 대가입니다. 구글에 치면은 이분들 역사가 쫙 나옵니다. 예, 뭐 1년 단위로 막 사진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예, 아주 유명한 이 홈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와 아들이 예. 집을 줘도 안 가. 집을 줘도 갔는데 또 몇 달만 살다가 나와. 아 나는 집에서 이런 제도권 아래서 뭐 살지 못하겠다. 예. 왜냐하면 그 인터뷰를 보면은 집을 이제 주니까 집에는 또 달달이 뭐 전기세 나가고 뭐 이런 거 돈을 또 챙겨서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제도가 자기를 속박한다 느끼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이해하면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 못하는 표정이 아주 정상적인 표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해줘도 안 듣는 사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저도 뭐 이런 약자들을 예로 드는 거 불편한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모든 이들이 이런 약자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버러지 같은 인생들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요,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을 강제로 끌어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원하는 그 정확한 위치에 있는 집을 또줄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멘탈 일리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유튜브 보니까요, 이제 그이 소말리아에서 온 분들인데, 소말리아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동포라고 막 안타까운 소식을 널리 알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그 유튜브까지 봤습니다. 예. 아, 열심히 이분들하고 정이 들 뻔했습니다. 어제 하루. 예. 자, 이제 오늘 점심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예,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해도요, 이제 그 안에 막 사람들, 식당 사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햇살이 좋아서 야외 벤치에 앉았습니다. 야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멀쩡한 이 덩치 좋은 그 건장한 남성 한 분이 이렇게 덜컥덜컥 걸어오더니 바로 옆 테이블 딱 앉더니 담배 한 대를 꼬라 물고 옆 사람이 남기고 간 음료수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아, 이게 노숙장 같다 싶더라고요. 아,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한테 카드를 주면서 야, 모원아, 니 가가지고 저기 뭐 드시고 싶은지 물어보고 좀 사드리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집사님 말리시더라고. 아, 목사님, 그걸 하지 말라고. 예.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 인간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머, 진짜 멀쩡해 보이긴 했어요. 젊고, 덩치도 크고, 예, 힘도 세 보이고. 예. 제그 순간 어제 본그 기사의 모자가 생각나더라고요. 예. 삼시세끼, 이분들 삼시세끼 잘 먹습니다. 예. 근처에서 다 챙겨줘요. 예. 근처 식당에서 다 챙겨주고요, 먹을 거. 예. 아마 네 끼, 다섯 끼도 먹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카운슬에서 이렇게 공짜 집도 주는데요, 거절합니다. 예. 요즘은 지금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발 살아달라. 예. 우리 카운슬 집에서 제발 살아달라. 자기는 제도 안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사님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소개시켜주고, 카운슬에서 비록 자기가 원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공짜 집도 주고, 자기가 원하는 메뉴는 아니지만 주변 가게에서 이렇게 매끼 식사도 챙겨주고, 그런데 더 이상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이 사람을 더 챙긴다는 것은 이 선을 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의 위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에서 떠나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면 다냐? 너가 뭐 강제로 코를 깨서라도 들고 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라도요, 파수꾼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달하는 그 메시지 전달 자체에 있는 것이지, 끌고 오는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칼을 들고 가는 셈이겠죠. 억지로 교회에 끌고 오고, 억지로 카운슬이 제공하는 집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그 순간 이 진리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넘어서 심판자가 되려고 할때 있습니다. 저분은 왜 저러나 싶고, 저분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든지 아직도 저런가 싶기도 하고요. 호밀밭에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호밀밭에서 얌전히 놀도록 질서를 잡아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애들은 싸우기도 하고요, 탈선하기도 하고, 흙바닥에 뒹굴기도 합니다. 다만 호밀에 가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한 역할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요,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뭐 교회가 떠날 수 있다 한들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 늘 우리가 그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고하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땅에요, 파수꾼으로, 또한 씨 뿌리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진리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침해하지도 않고, 또한 잠든 초병처럼 자기 임무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민사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씨 뿌리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때때로 이 사명에 과도하게 치하여서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사명을 아예 나태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며 게으르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여차저차 하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때때로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 과도한 욕심으로 또 폭력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본분을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품고 그 역할 이민사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교회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